금요일 날 우리 김원성 목사 말했던 것처럼 16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예수 믿고 제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쉽지 않은 일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회에 넘겨주기도 하고 회당에서 채찍질 받기도 하고 18절에 오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기도 하고 또 21절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지는,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도 24절 25절 보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한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그 집주인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이렇게 여기며 조롱하고 비난하고 또 핍박하고 그랬거나 하물며 그 집에 있는 그런 집 사람들이겠느냐, 제자들이겠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도 그런 핍박을 받았고 조롱을 받았는데 하물며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런 것이 왜 없겠느냐, 힘든 일이 왜 없으며 십자가 지는 일이 왜 없으며 고난과 조롱과 핍박과 그런 무시당함과 또 왕따 당함이 왜 없겠느냐. 아니, 예수님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일을 당하셨거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일이 왜 없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강조해서 하는 말은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 빌립보에서는 기뻐하라라는 말을 계속 1장부터 4장까지 합니다. 제자인 디모데에는 고난을 받으라. 물론 기뻐하기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것은 그런 고난을 감수하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그렇다 해서 고난이 있다 해서 뒤로 물러나지도 아니면 두려워하지도 말고 복음을 전하라. 그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과정을 다 보시고 들으시고 살피시고 계시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산상순 하면서 팔복 끝에 맨 끝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이죠.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왜요? 12절을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들도 그런 박해를 받아서 그런 박해를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하물며 지금 너희를 그러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렇게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말했던 것처럼 내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그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일곱 교회를 말하면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라는 말을 일곱 교회마다 다 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이기는 자, 견디며 이기는 자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까 말했던 디모데후서 1장 8절 대표적으로 한번 디모데후서 1장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왜요?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라고. 아니, 누가 아들 같은 제자에게, 그 아들 같은 사람에게 너 고난을 받으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알고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너가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상이 얼마나 크겠느냐, 우리 하나님 주님이 얼마나 알고 기뻐하시겠느냐, 아, 이거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고난을 받으라 라고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제자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복음 때문에 이 당한 비난이라면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패로 여기지도 말아야 됩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했으니 기뻐해야 됩니다.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그리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말씀했어요. 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고 수치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조롱받고 이런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장 24절을 보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위해서 정말 내 육체 주님의 그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고난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너무 힘들어하지도 않았습니다. 실패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했으니 기뻐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바울은 그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도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 고난을 통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알고 계시고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도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실 거기 이 이스라엘 땅에서만 전파하셨죠. 그리고 조용조용 그렇게 말하지 사람들에게 야 말하지 마 하면서 조용조용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 성령 강림한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이제는 부끄럽지 않게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게 이제는 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실 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전파하는데 한계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전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갈릴리와 예루살렘 요 지역에서만 제자들에게 몇 사람에게 전파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제자들이 땅 곳곳에 세워지게 되었고 성령으로 지금도 감동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감출 수가 없고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 마치 주머니 속에 송곳을 넣으면 송곳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그걸 이제 한자 성어로 낭중지추라고 그래요. 낭중 그러니까 주머니 속에 이 송곳이 있으면 그 드러나지 않음이 않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이 복음이 있으면 이제 정말 예수 생명이 있으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의 희미하게 비유로 제한된 때가 지나고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그것이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조롱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러니 우리가 그날이 오기 전에 벌써 두려워 숨는 것은 이 참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우리 육신의 목숨을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때 로마가 얼마나 많이 핍박하며 죽였겠습니까? 그렇게 죽이는 그들이 두려운 게 아니다.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영혼을 함께 멸할 수 있는 지옥에 빠뜨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 세상의 두려움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도 대단한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 오히려 더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주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다가 이제 가셨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받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은 유대와 예루살렘 갈릴리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전했을 뿐이지만 이제는 그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과 같이 그런 기적을 행하고 그런 역사를 행하면서 이 말씀,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니 이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상 다른 어떤 것도 환경도 그런 나를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는 그런 문제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달려있으니까 우리의 영과 육을 함께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새 이야기를 하셨어요. 머리털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한 아사리온은 이라는 사람이 일꾼의 한 6분의 1에 해당되는 품삯입니다. 만약에 한 18만원에서 20만원 받는다 그러면 한 3-4만원 3만원 이 정도 그것도 물론 뭐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이 푼돈에 팔리는 이 참새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냐 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참새의 생사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마태복음 6장에 드레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가장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것보다 더 영화롭게 이렇게 갖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머리털까지 세심받는다? 저는 아침에 머리 감을 때마다 머리털 빠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날마다 빠지고 그런데 빠진데도 또 머리털이 그대로 있는 거면 또 그만큼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빠지고 날마다 자라는 그 머리털 우리를 어떻게 셀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내 형편과 사정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 아니 주님이 할 일이 없어서 내 머리털 세고 계시겠어요? 그 말은 내 집에 있는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고 계시고 내 형편을 알고 계시고 내 머리털, 내 속에 있는 오장육부를 다 알고 계신다 이런 표현이지. 그러니까 그 하찮은 참새도 주님이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참새도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렇단 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의 생명도 끝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여 우리 모든 인생의 생사복이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님 손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다른 세상의 두려움은 물러가게 될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오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네요. 사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 변함없이 사랑으로 나를 지키신 분이 계신다. 그분의 계획이 얼마나 세심한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염려 근심을 근심 때문에 우리가 잠 못 이루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아니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그 부르짖는 간절한 그 소리에 어찌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속사정을 어찌 모르겠냐 말이죠.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이런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십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두려우면 형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런 사랑만 분명히 내 안에 확신한다면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런 사랑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랬어요.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사람 앞에서 시인한다는 것은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그 정도 시인이 아닙니다. 그 당시 시인이라는 것은 목숨 걸고 지금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부인하느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하는 그런 핍박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목숨 걸고 예수를 시인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지 않냐고, 나 예수님 나 내 목숨을 바쳐서 내 목숨과 바꾸는 그런 사랑으로 예수님 시인하면 주님도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부인하면 아버지 앞에서 나를 모르신다고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시인한다는 거, 네, 그래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들 앞에 우리가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떳떳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하고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합니다. 아니 무거워서 여기다 놔두고 다니는 것이야 뭐 괜찮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부끄러워서 내가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서 놔두고 다닌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도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생명 걸고 그 목숨 앞에서 그 칼 앞에서 창칼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으면, 그래서 그 앞에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며 내 목숨 구걸하지 않냐고 같이 견디며 내가 그 믿음을 지키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잘 믿고 그렇게 헌신하다가 죽는 순간에 딱 부인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참 희한해요. 그런데 끝까지 정말 예수 생명으로 살면 주님께서, 우리 몸은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 몸은 그냥 사라질지 모르지만 영혼은 천국에,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사라진 몸이 다시 영화로운 몸으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이야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몇 년이나 살겠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삶, 천국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영원의 삶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오늘도 힘들고 피곤하고 연약하죠. 저도 새벽부터 주일 오전 오전 1, 2부, 오후, 그리고 끝나면 또 은혜 사랑방 가서 밤 8시까지 합니다. 녹초가 되어버립니다. 끝나고 나면 정말 녹초가 되어버려요.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거,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 무너지는 지진 앞에 무너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언젠가는 그렇게 무너질 때가 아마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휘파기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석에 지은 집같이 무너지지 않냐고 든든하게 끝까지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서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 따라서 이 성도의 신앙이 대단한 신앙입니다. 엄청난 신앙입니다. 우리는 다 성도 아닙니까? 직분을 따라서 우리는 다 성도의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성도의 신앙을 따라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